대체 어느 정도면 충분할까요? 이것은 내가 변화된 이야기다. 나는 인생에서 충분하다는 말뜻을 새롭게 깨달았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믿는다. 내가 살면서 한 멋진 일들은 그 뿌리에 어떤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내가 체험한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단순한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한다.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사회적 실험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이 질문은 당신의 세계관에 도전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충분함을 정의할 기회가 있다. 많고 적음의 경계에는 큰 긴장이 있지만 이 긴장이 큰 기회를 낳기도 한다. 덜 소유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뒤바꾸는 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 이 작은 이론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에게 물건이 넘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넘치는 물건은 지금 당장 남에게 주어도 내일 살아가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필요 이상의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일 수 있다. 충분한 만큼을 넘어서는 건 다 넘치는 것이다. 넘치는 물건은 여유분이다. 충분함 그 이상의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쟁이는 이상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도 필요 없는 물건을 흘려보내는 연습은 부족하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가구를 얻었지만 이제는 다른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살림이 늘어났다. 도대체 얼마큼이면 충분한지를 정하려고 고민하다 보니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충분함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음식, 옷, 거처, 장난감, 책, 이불, 텔레비전 채널, 어쩌면 친구마저도 필요 이상으로 많을지 모른다. 나는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를 정한다는 개념을 이 질문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힘들여 답을 찾지 않는 한 결코 알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1월의 어느 날 우편으로 날아온 신용카드 청구서를 받아들었을 때 피부로 느낀 깨달음이다. 연말이 지나고 도착한 무시무시한 청구서였다. 그해 크리스마스에는 원래 계획보다 조금 더 써서 선물 사는 데만 1,600달러가 들었다.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가 조금 지나쳐서 부작용이 생긴 예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당장 1,600달러가 없었다. 카드값을 갚으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예산을 줄이고 몇 가지 쉽지 않은 결단을 해야 했다. 먼저 앞으로 두 달간 옷을 사지 않기로 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은 새 옷이 좀 있으니 그리 어렵지는 않을 듯 했다. 살림살이 구입도 당분간은 자제하고 영화도 금지. 그래도 돈은 모자랐다. 그때 정말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한 달 동안 먹거리를 안 사면 어떨까?
말도 안 돼.
아내가 대꾸했다.
들어봐. 우리 집 부엌 찬장과 냉장고에 있는 걸로도 한 달은 버틸 수 있을걸? 우유는 어떡하고? 우유를 꼭 마셔야겠다면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지. 좋아. 한번 해보지 뭐. 우유만 예외로 하고 1월에는 장을 안 보는 거야.
모험심이 넘치는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첫 번째 사회적 실험이 시작되었다. 어느 정도의 음식이면 충분한가? 냉동실에 고기가 좀 있었다. 밥을 짓고 채소를 익혀서 곁들이면 훌륭한 건강식이 되었다. 꽉 먹고 알먹기였다. 사흘이 지나자 채소와 과일이 동났다. 부엌을 더 뒤졌더니 옥수수 머핀이 세 상자 나와서 칠리콘 카르네를 곁들여 먹었다. 냉동실 밑바닥에서는 냉동식품 다섯 통을 찾아냈다. 더 뒤졌다. 브라우니 두 상자와 케이크 믹스를 발견하고 쾌재를 불렀다. 냉동실을 집중 수색하여 냉동빵 여섯 통을 노획했다. 여섯 통을 차례대로 다 구웠다. 한 통으로 두어 날을 버티고 다 먹으면 오븐에 새 빵을 넣었다. 버터가 떨어지면 올리브유로 대체했다. 통조림 수프를 먹었다. 스파게티는 소스 없이 국수만. 마지막 마카로니 상자를 해치웠다. 참치 통조림도. 이 실험을 하면서 그동안 찻장 뒷칸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살았음을 깨달았다. 사과 주스 몇 병, 통조림 스프 몇 개, 젤리, 라면. 라면은 상하는 법이 없지 않은가? 분말 주스 20개. 마지막으로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었다. 세 번이나. 장을 보지 않고 한 달이 갔다. 정확하게는 슈퍼마켓 한 번 가지 않고 7주를 버텼다. 게다가 그동안 섭취한 탄수화물 덕분에 3kg이 늘었다. 이런 식생활을 권하지는 않겠지만 이 작은 실험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많은 음식을 쌓아두고 사는지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 간단한 실험은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를 정의하는 여정의 첫걸음이 되었다. 나는 내가 과연 괜찮은 사람인지 고민하느라 내가 친구들에게 덕을 끼쳐야 하는 부분은 보지 못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나의 방치된 재능을 보았지만 나는 남들에게 있으나 내게 없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친구들은 내 모습 그대로를 원했다. 그들은 나를 원하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친구들은 내가 그들 인생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내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해야 할 이야기를 살고 있지 않았다. 진짜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에 늘 미치지 못할 것이고 다른 이들의 삶에 끼칠 수 있는 유익도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재산이나 이미지로 자기 가치를 평가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가치는 자신의 힘을 가장 완성도 있게 발휘하는 데서 드러난다. 우리는 물질로 그 필요를 채울 수 없다. 소유물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다. 어떤 것을 걸친다 해도 충만하게 사는 존재가 가장 위대한 가치가 있다. 제품은 유통기한이 짧지만 공동체에서 우리 존재는 지속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다. 당신의 정체성은 한번 흘러가고 마는 유행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다. 애슐리는 버스를 타고 시카고 도심을 지나가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다. 이곳에 온 뒤 그 길을 여러 번 다녔지만 그날은 뭔가 다른 게 눈에 띄었다. 차창 밖을 내다보다가 동네 사람들의 옷차림새가 퍼뜩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당장 세탁기에 넣고 돌려야 할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셔츠와 바지를 며칠 동안, 심지어는 잘 때도 줄곧 입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웃 사람들을 잘 알았고 날마다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도 보았지만 그들에게 옷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피부로 다가왔다. 애슐리는 입고 싶은 옷, 사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다. 애슐리는 옷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는 자신이 이 동네에서 소수자임을 깨달았다. 애슐리의 삶에서 옷은 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친구들과 쇼핑하는 것부터 새 옷을 입고 사교 모임에 나가는 것까지 옷은 그녀의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옷과 자신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매일 골라 입는 청바지나 셔츠, 신발이 어떤 생각을 전달하거나 신분의 상징이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당신과 나처럼 애슐리도 정장, 작업복, 평상복, 데이트 복장, 계절별 옷, 실내복,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특별 행사 때 입는 옷을 갖추고 있다. 그 옷들은 더 이상 생필품에 불과하지 않고 그녀를 정의하고 있었다. 애슐리는 옷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고 싶었다.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과 옷 입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지불식 간에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회의 옷 문화를 거슬러 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애슐리는 옷이 자신의 일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회적 실험을 시작했다. 실험 기간 동안 옷장에 있는 옷을 하나씩 입었다. 같은 옷을 두 번 입지 않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는지 보는 것이 실험 목표였다. 매일 입는 옷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왜 나는 이 청바지를 제일 좋아할까? 왜 이 신발을 제일 싫어할까? 왜 이 옷들은 아직 내 옷장에 있는 것일까? 애슐리는 자신이 날마다 누리는 자유에도 도전해보고 싶었다. 하루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기로 했다. 출근할 때 입은 옷 그대로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러자 미리 계획을 세워 그날 있을 일정에 맞추어 옷을 챙겨 입게 되었다. 옷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에 도전하고 지나치게 의존했던 신분의 상징 없이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녀는 이 실험에 한번 들으면 결코 잊기 힘든 이름을 붙였다. 나는 내가 입은 옷이 아니다. 이너프, 제프 시나바고, 이지혜 옹기, 옐로브릭.